먼저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3장 11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러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예, 저희가 계시록 10장에서 11장 말씀을 금요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성경 공부 계시록 말씀 다 듣고 계시죠? 그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에스겔서와 연결해서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새 그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살펴보고 있죠. 우리 몇 번째 강구까지 살펴보았죠? 셋째 간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열망을 품고 기도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이제 앞으로 한 두 주일, 세 주일 정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드러내 알려주신 뜻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읽어보셨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두루마리를 주시고 먹게 하시는 사건이 방금 읽은 에스겔서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 사건이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재현이 되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데 그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대표로 한 이 땅의 교회를 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선지자 사명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계시록 5장으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드시고 참 선지자로 죽기까지 사역하신 분. 그 참 선지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선지자로 에스겔을 부르셨고 이제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과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 계시록 10장 말씀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어떤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까지 가장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다의 모습은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 때에 이 악한 세상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굳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함께 했는데도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랬죠? 그 파역한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사역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불렀다 약속하셨는데 쉬운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할 것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듣지 않을 건데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왜? 자기 형제들이었거든요. 자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아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당시 에스겔을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즉 말이 틀려서 언어가 달라서 듣지 않을 것이라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해외 선교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면 유다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 같은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 그 사건이 있죠. 요나서를 보면 이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요나가 그 원수 민족이었던 아수르 민족,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저들은 듣지 않을 거고 저들이 들어서도 안 되고 나는 가면 죽임을 당할 거야. 제일 힘들 줄 알았어요, 그 사역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죠. 요나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억지로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한마디 전했어요. 얼마나 사랑이 없는 말이었는지. 너희 성읍 40일 후에 다 망할 거야. 그런데 이 한마디에 왕과 백성들과 모든 자들이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언어가 다른 민족인데.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은요, 당시 오순절날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는데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이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각자 자기가 살던 그 땅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선지자 사역은 이러한 언어나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고 장벽이죠.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죄인들의 패역하고 딱딱한 마음. 에스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4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누구에게로 보내지고 있다고요? 파역한 백성. rebellious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 우리 이 소리만 들으면 야, 정말 어마무시한 죄인들인가 보다. 극악 무도한 죄인들인가 보다. 얼마나 죄인이면 이렇게 표현하실까?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어떤 자들을 향해 하시는 표현이에요? 막 도덕적으로 막 악한 자들, 세상에서도 가장 악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당시의 교회, 교회 안에 있던 자들 중에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원치 않았던 자들,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살지 않았던 자들, 이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를 거부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우리였고 지금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고요. 우리 형제들이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다면 그것은 더욱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까지 거부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배에서는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전하는 것에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거죠. 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배에서는 쓰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말세에는 갈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이 자신의 눈과 귀를 막고 스스로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까지 거부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하라고 하세요. 배에서는 쓸 것이지만 입에서는 단 그 복음 말씀을 이제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까지 전하라. 그 시대가 지금 이 신약의 시대죠. 그런데 듣던지 안 듣던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고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첫째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전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화기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 달린 거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통해 구원과 심판 사역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이나 성도의 삶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나 예배나 성도 섬기는 삶을 다 올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무너지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듣는다고 해도, 쇠하고 망한다고 해도 올바른 복음을 지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안 듣느니까 교회 문을 닫을 것 같아서 복음 말씀부터 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죠. 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교회 역사가 왜 복음 말씀을 버렸을까요? 왜 교회들이 다 변질되고 타락했을까요? 처음부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은 아니었잖아요. 여러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교회가 망해가니까 제일 먼저 복음부터 버리는 거예요. 오피시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랬죠. 이 땅에 자유주의 물결이 불었고 정말 올바로 복음을 지키는 신학교와 교회가 망해가니까 아무도 그런 교회로 오지 않으니까 교회 문을 닫게 되니까 신학교도 교회도 가장 먼저 올바른 복음 말씀부터 버렸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다 버려도 말씀만은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을 안 버리려고 말씀부터 버리는 것,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말씀만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하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세상적인 성공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굳게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는 완전히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스겔 선지자하고 당시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한 명도 듣질 않습니다. 즉 교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세상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쫓아갔어요. 거짓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명도 듣지 않는다. 너무나 슬퍼서 늘 울고 살았어요. Weeping prophet.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죽기까지 참복음을 전하시는데 열두 제자들만 남고, 아니 십자가로 가실 때는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선지자들이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었나요? 정말 소명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이었나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큰 교회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야 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무능한 자들이었다고 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 왜 데오빌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성도들을 불러주셨는가? 다시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든지 어떤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든지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지키고 전하라. 그래서 이 땅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충성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신 대상은 어떤 자들이라고 하시죠? 패역한 백성들. 또 오늘 읽은 그 에스겔서의 말씀에 패역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이나 나와요. 패역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요, rebellious. 이게 부모 자녀 간에 쓰이는 말이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부모와 관계가 깨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패역한 자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마치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떠난 자녀를 일컫는 말이고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녀, 자기들을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이라, 아버지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했어요. 저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죠. 즉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고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했습니다. 온갖 죄를 짓고 스스로의 죄 때문에 망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사랑하는 부모 앞에 패역한 자식들 같았다는 거죠. 자신들이 패역하여 멸망으로 가면서도 부모 탓을 하는 자녀다. 마치 하나님의 원수인 이방인 같았어요. 이것이 당시에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셨어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죄에 빠졌을 때에 언젠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슬퍼하시며 오래오래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외아들까지 보내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죄와 심판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이, 패역한 자녀들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바치시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당시 패역한 자식과 같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죄가 다루어지는 메시지는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상 구하는 데에 방해되는 말에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을 없애주는 말, 거짓 소망과 평강을 주는 말, 자신들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말,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세상 정욕을 채워주는 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원했죠. 이것이 심판으로 가야만 했던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원하고 이걸 전해주는 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다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는 말,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세상적으로도 위로받고 격려받는 메시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잘 될 거라는 메시지, 자기들이 세상 구하는 것을 도와주고 정당화해주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God wants everyone to be healthy and wealthy. 하나님은 모두가 다 부여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입니까?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교회의 메시지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도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아니라고 하지만 왜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도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시나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하는 죄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라고 세우신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을 순전히 전하라고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심판이 전해지지 않고 예수님과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죄와 심판이 더욱 깨달아져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은 이 복음의 귀를 막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도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이 듣기 싫어지면 교회는 타락해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때나 사도 요한 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현실, 죄인들의 현실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나 지금 교회의 현실이 다르지 않고요.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는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듯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자기 사욕을 위해 진리 복음을 버리고 헛된 거짓 세상 복음을 구할 때가 올 것인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끝까지 복음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파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사명도 배에서는 쓸 것이지만 즉 고난이 있을 것이라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계시록 11장으로 가면 교회를 대표하는 두 증인들이 나오고 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둘 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입에서는 단 말씀이 배에서는 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세상에서는 망하고 쇠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자기 이마를 들고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 덤빌 거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되게 했으니 말씀을 전하라. 에스겔 2장 5절에서 6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러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에스겔서 3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패역한 죄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거부하고 대적해도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을 가진 자들의 이마는 금강석 같다. 다이아몬드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알게 하라. 마치 홍수가 퍼부어진 날에야 세상이 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 그 전까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었잖아요. 무슨 홍수 심판이 임하고 뭐 저런 방주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 노아를 비웃고 경멸했지만 홍수 심판이 임하는 날에야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이 세상과 거짓 교회도 하나님의 참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교회는 말씀 사역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지겨워도 똑같은 복음이라 해도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모든 다른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떠난 사역, 말씀을 떠난 교제, 다 헛된 모래 위의 집과 같아서 결국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선 사역과 교제는 반석 위의 집과 같아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주고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교회를 지켜주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나 우리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에서는 똑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뭐 좀 더 나은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마다 왜 이렇게 다르고 다 다를까요? 죄인 된 것에서는 다 똑같지만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일까요?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복음 말씀이 지켜줄 때에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된다는 거죠. 내 삶도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지만 무엇이 나를 지켜줘야 할까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와 또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심판과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선지자 소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알겠어요.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마음한 뜻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선지자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교회의 사역으로만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각 성도 여러분도 이 사명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걸까요? 각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거하는 사명을, 선지자 소명을 이뤄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뤄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에스겔서에 주시는 말씀과 닮아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예비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하여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천국 복음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전하라는 거예요. Be prepared.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늘. 어떻게 준비되는 걸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심써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기대하며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설교로 드리는 말씀. 오늘 이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경 공부로 주시는 말씀, 좋은 거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하루 종일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노력이 없으면 우리 안에 마음을 차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온갖 세상 염려와 걱정들 뿐이고 이 세상에 거짓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올까요? 온갖 세상 얘기밖에 안 나와요.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심서 말씀을 간직하고 살라고 하세요.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간직하시면, 설교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일주일을 사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전하는 기회가 와요. 가정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가정예배에서 뭐 하는 거죠? 서로 깨달은 말씀, 정말 마음에 간직한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 함께 가정예배에서 나누며 그 말씀을 나누는 교제 속에서 자라가는 거죠. 심서 말씀을 찾고 먹고 간직하고 나누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마다 때를 아니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에서도 나누고 부부간에도 나누고 자녀들과도 나누고 믿는 형제들과도 나누고 직장에서도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면은요, 나누게 돼요. 이것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 그리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슨 뭐 신비한 무슨 주님이 여기 계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심서 기쁘게 그 말씀을 나누는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때는 거부당하고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거부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원수가 된다고 해도 그때에 더 담대함이 생기고 더욱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은 선지자적인 삶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형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깨닫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구하며 정말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기 전에 먼저 뭐 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하고 사도 요한으로 대표되는 교회에 공통적인 사건이 있죠. 그냥 가서 내 말 좀 전해. 이렇게 안 하세요. 먼저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먼저 먹이십니다. 그것도 달게.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달라고 구했고 예수님이 주시며 먹으라고 하시자 그 말씀이 입에서 너무나 달고 그런데 배에서는 쓰게 된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이 얘기는 단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라는 거죠.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먼저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며 부지런히 전하십시오. 그러다가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달게 먹여주시기를 구하며 더욱 말씀으로 나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형상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이시고 그 말씀을 믿고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달고 단 이 복음 말씀을 먹여주시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을 기쁘게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